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들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무엘상 7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부흥 또는 작은 종교개혁과 같은 장인데 그 일이 있게 된 데는 사무엘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 또 구역 모임 등 어떤 그 모임이 또 그 단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새로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함께 잘 어우러질 때 그곳은 반드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헌신하는 사람의 역할의 출발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게 불편하기만 합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건 참 비극입니다. 네,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비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무엘에게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 준비 기간이 있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사람,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부터 실로에서 그 성막에서 섬겼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서도 그 텅 빈 성막을 2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의 그 신실한 삶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신실한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는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좌절 또 인간적으로 볼 땐 깊은 절망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것이 먼 훗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데 첫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이 언제부터 빈 들에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빈 들, 광야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또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30년 동안 깊은 영성훈련, 또 편안한 말로 하면 깊은 그 내공을 쌓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전에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산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던 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세상이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숨어서 키우시고 또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기간을 보내게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 불러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치과할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 아니면 또 마을 사람들은 그냥 치과하는 청년, 예, 한때 유대교로 그 바리새인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끝난,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예, 무엇이든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그 신문사에 끼어 있는 전단지 그런데 보면 뭐 영어회화 6개월 완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심하면 3개월 완성, 3개월만 지나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답니다. 저는 뭐 그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말을 50년도 넘게 해도 언제나 어렵습니다. 말하는 게 참 언제나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배운 거, 급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는 구멍이 나게 되어 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래 숙성이 될수록 또 제대로 잘 준비될수록 더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41절.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인데, 예, 좀 이번에 어렵죠? 악천지기 손 드신 건가요? 아닌가요? 아, 여기 먼저 들었습니다.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저 뒤에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아멘. 네, 여기 앞에 네 한 번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대단하신 분. 네. 또 암송하...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여성 구역장님 한 분 더 해보실까요, 혹시? 네, 저기 손 드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외워볼까요? 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테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참 되게 잘 안 외워지던데 그래도 잘 외우셨습니다. 네, 아까 외우신 다섯 분 예,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신앙은 언제나 올인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만 섬기든지 다른 것이 섬기든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인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왕정을 이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A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예, 사무엘이 늙었다고 합니다. 예, 늙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은 단지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거나 육체가 노쇠해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처럼 그 영적으로 쇠약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른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는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몸에 불편한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자주 그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번씩 다니엘을 묵상하면은 참 다니엘이 참 큰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가 그 그림 같은 데는 대부분 청년으로 그려놓고 있거든요. 한 번도 나이 든 할아버지를 그려놓은 그림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때가 그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그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또 평소에 문 열고 하더라도 그 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켰던 거 그것이 참 크게 여겨집니다. 다니엘은 그 처음에 끌려가서 그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 또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신앙의 어른이었고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예. B번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이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예, 사사로 삼았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는 제사장처럼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두 명을 그것도 동시에 예, 사사로 세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 사무엘도 이럴 수 있다면 우리 뭐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예, 내 자식만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병든 이기심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 전부 해주려고 합니다. 예, 부모로서 갖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 주었다고 해서 자녀를 좀 더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될지 유해한 것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녀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또 많은 것을 갖게 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우리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저는 꼭 물려주어야 될 것이 첫째 바른 신앙, 둘째 바른 삶, 셋째 바른 정신입니다. 예, 그 바른 신앙과 바른 삶과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것은 많은 다른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두고두고 유익합니다. C번 사무엘의 두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예, 갑은 장자는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요 성경 요엘의 이름이 뜻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입니다. 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요 또는 야 이런 단어가 앞이나 뒤에 나오면 그거 다 그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외. 또 엘자가 앞이나 뒤에 나오면 엘리야, 엘리사처럼 엘자가 나오면 그건 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니까 요 여호와고 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금방 아시겠죠? 예, 둘째 이름이 그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예. 그 야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죠. 아비는 아버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소유격인데 마이입니다. 마이. My father.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이다입니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믿는 가정에서 자녀의 이름은 전부 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두 아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힘, 또 아버지의 업적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그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 성경에 몇 번 나타나는 말 중에 이스라엘의 그 전체 지도, 우리는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전체를 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한반도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있었던 곳과 부엘세바는 그 꽤 많이 떨어져 있던 한 80km 정도 그 이제 그 사무엘 집은 라마에 있었는데 라마와 부엘세바까지는 그 80km입니다. 지금의 80km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닐 때니까 80km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이 다 돌지 못해서 아들을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사무엘이 했습니다. 잘 믿을 수가 없지만 하여튼 사무엘이 했습니다. 예, 이것은 예, 요즘 그 한국 교회 가장 그 악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교회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어떤 우리 교회를 치면 교회의 일은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군대가 늘 같이 계속 존속되지만 같은 사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존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군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그 한 실수처럼 그 세습은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2번,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을 할 때에 판결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3절, 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예, 이익과 뇌물입니다. 그 엘리의 그 아들,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와 관련되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과 관련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그 이익과 뇌물을 따라서 재판을 그 판결을 내렸는데요. 특히 이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이 또는 약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돈으로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로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거기 아래 제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예, 이스라엘의 사회는 공평하고 거룩한 사회로 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부모이지만 또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봐도 세상에 100%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부모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우려면 장점을 배워야죠. 예,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배워야 한다면 그 중에서 장점을 수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4번 4절에서 9절은 마침내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거든요. 이제는 임금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 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여당만 되면은 한번 수정하자 그러고 야당만 되면 반대합니다. 자기 불리하거든요. 예,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로부터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 1000년입니다. 그 아담 때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3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에서 3000년 만에 정치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왕정 제도가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B번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갑은 예, 당신 즉 사무엘이 늙었다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향력으로 우리들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잘 다스려 왔습니다. 앞에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이 이제 정치 제도를 한번 바꿔 보려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나이가 많다고 핑계거리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자기가 점점 나이가 들고 떠나야 했다면, 예,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기 전에 먼저 떠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무엘의 삶은 두고두고 더 우리의 후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번, 예,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 사무엘은 그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본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그 엘리 집안 제사장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무엘의 집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또 어떻게 그 집이 몰락하는지에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 그 비슷한 결과가 사무엘의 집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위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기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방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굉장히 저분은 입지적인 인물이야라고 생각을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낳기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다 보니 꼭 투자해야 할 자기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시간도 투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부모의 모습은 예, 자녀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고 배우지 않고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말소리보다 삶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말소리는 안 들린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삶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자녀들에게는 오직 삶의 소리만 들린답니다. 답은 예, 다른 나라의 예를 따르겠다. 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왕정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구하는가였습니다.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언젠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먼저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뭐 백마와 같이 그런 말을 우람한 잘생긴 말을 타고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바른 구하는 것이 바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8절인데요. 먼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백성들의 요구는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사무엘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예.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은 예, 언제나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길까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주 최상의 의미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 삐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애정이 많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당시로까지는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지속적으로 섬긴 때도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함께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암송했듯이, 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금 종교 개혁을 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먼저 한 일이 이방 신들, 그 신들은 그 바알을 뜻합니다. 아스타로스의 신상들 그거 다 버리랍니다. 그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신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전심. 전심. 아까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은 언제나 올인이지 그 반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뭐 그 부부가 반은 자기 배우자한테 투자하고 반은 다른 사람에게 이성에게 투자한다면 그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8대이면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전부 아니면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딴 데 투자하는 것, 딴 데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는 것은 여기에 쏟은 것 다 무효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무엇에 대해서 일러주라 말씀하셨습니까?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왔을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꼭 해야 되겠니? 그 의미죠. 이것은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가려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거 막아봐야 그 무슨 이유를 구실을 대해서라도 튀어나갈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한번 나갔다 와보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부모는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뭐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무슨 뜻이죠? 진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예. 네. 그 네 마음대로 해. 영어로 말씀드리면 You have no choice. 너는 선택권 없어. 사실 그 의미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안 좋은데 끝까지 해볼래? 예, 그 이야기죠. 예, 큰 5번 10절에서 22절은 그 왕의 제도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A번 11절에서 17절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특히 그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부터 10 7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예, 그가입니다. 그가. 그 왕이, 왕의 그 특징은요. 그 11절에 데려다가, 13절에 데려다가, 14절에 가져다가, 16절에 끌어다가, 이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취한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가 15절에 그 거두어, 11조를 거두어할 때 거두어, 또 17절에도 똑같이 예 10분의 1을 거두어. 예. 그 왕의 왕 그라고 하는 왕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그 왕의 특징은 데려가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되면 이제 왕정을 하게 되면 왕은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예, 뒤집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 인간인 왕은 가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상, 허상과 실상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이제 이웃 나라들의 왕정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가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정이 실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투캅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 편으로 나왔는데 그 투캅스 1편은 그 안성기 씨랑 박중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투캅스 2의 주인공이 그 박중훈 씨랑 그 김보성 씨가 나왔는데 그 박중훈 씨가 그 김보성 씨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너는 왜 경찰이 되었냐? 그 김보성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폼 나잖아요. 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지금 왕정을 해야 하니? 라고 물으면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폭나잖아요. 그것이 허상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허상을 따르는 삶에는 성숙함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상을 쫓아다니게 되면요. 마음에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뭐 예쁘게 꾸미고 또 아무리 값비싼 것을 들고 다녀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비번 왕의 제도가 되면 결국 백성들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 그의 종이 된답니다. 그 종 아바딤인데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 취하는 일이 아주 극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 수준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명기 6장 21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예, 여기서 종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정 제도의 방식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의 방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왕정 제도를 하게 되면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래도 괜찮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가 똑같이 되죠?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께 외면받는 삶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왕의 제도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래도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디번, 사무엘이 이렇게 왕정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래도 할래?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그래도 합니다입니다. 욕망이 과도하게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담고 말겠다는 그 열망이 신앙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등으로 들립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뜻이 있고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19번, 19절, 20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예, 우리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자신들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은 결국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꾸 자기 자신들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예, 신앙은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다. 예,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예,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의 선택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고 오래 가지 않는 것 선택하고 실망하든지 보이지 않은 것 선택해서 처음 손해보는 것 같다가 영원토록 유익한 걸 선택할지 항상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나번 신앙의 가정과 가정의 신앙과 불신앙은 사회 변화에 깊은 영향을 준다입니다. 가정의 신앙과 불신앙은 사회 변화에 깊은 영향을 준다. 그 한나의 믿음, 그 뭐 연약한 여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나 같은 여인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믿음이 언약궤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삶은 사회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의 믿음은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것, 그것이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족 구성원의 수가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1인 가정, 2인 가정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꾸려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답은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의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제도보다 바른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이 제도를 약속하시고 다만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누구부터 시작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지금 참지 못하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을 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왕의 제도를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왕의 제도를 지금 시작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왕을 세우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좀 기다려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소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틀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찬찬히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왕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고 바른 관계는 서로서로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지 주고받는 선물이지 않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관계가 좋아지고 안 주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 그것은 이미 그 바르지 않은 관계고 이미 신뢰관계는 거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 삶의 삶과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꿉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셨고, 특히 애굽에서 노예로 자손 만대까지 살아야 했을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은 사회 구조를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와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기보다 바른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력으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했던 왕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정을 보고서 현혹되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간에 그 이유가 세상적 표준이나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했듯,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과서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